아멘. 우리 강단 말씀에서 사실 서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뇌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야겠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식민지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정복자라는 단어입니다. 식민지라는 단어가 그냥 노예라는 말보다 더 비참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땅이 있는데 내 나라가 있는데 빼앗긴 거죠. 네. 단순히 내가 누구의 종노릇하는 걸 넘어서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빼앗긴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못 누린다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 66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누린다. 그걸 좀 제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에서 이게 갈리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시느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세상과 나라는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버려져 마땅하고 내려놓아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라는 가치가 여기에 살짝 얹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죠. 글씨 쓸 때도 없네요. 복음. 그래서 세상에 내가 하는 일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조그만한 이런 바람만 불어도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복음. 사실 타협도 아니고요. 복음을 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지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간절할 때는 예배에 잘 나오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요. 자기가 가진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정복하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이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나라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돈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여러 가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복음이. 이런 상황에서는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야, 복음을 선택해야 되나? 믿음을 선택해야 되나?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해야 사업이 성공할 텐데 돈을 벌 텐데 계속 고민을 이게 굉장한 소모전이 됩니다. 쓸데없는 소모죠. 예. 아니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 지금 뭐 JYP 사장 아닙니까? 그 사람은요 쓸데없는 고민 안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23년째 똑같은 식단으로 밥을 먹고 있대요. 여러분 그 질문이 굉장히 사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뭐 먹지? 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쭉 가요. 예. 근데 그게 시간이 아까워서 그 몇 초가 아까워서 몇 분이 아까워서 식단을 똑같이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진짜 시대를 주무르고 문화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우리가 복음을 다른 세상의 가치들과 똑같이 두고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발판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발판 위에 내 삶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반석 위에다가 세워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도요, 세상과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세상의 가치, 인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들이요, 이 가치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는 또 버리고 또 누리고 또 나눠야 됩니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대충 그렸지만 제가 봐도 너무 형편없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나름대로 점검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예. 복음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누가 나의 주인이시냐. 오직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의 그런 받은 응답들을 조금씩 이렇게 포럼으로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결국엔 맛봐야 되는 건 전도다. 이런 결론이 계속 납니다. 물론 그런 결론이 있었지만 더 많이 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렘넌트들, 청년들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예, 혹자는 어떤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스포츠카 뽑고 싶대요. 그 렘넌트의 가치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포츠카 뽑는 거로. 네. 저와 여러분이 뭐 편안한 노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나 청년들은 돈 혹은 명예,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가 돼가지고 이미 설계가 완성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절대로 그런 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신 그 설계는 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작품의 완성은요, 증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까? 이 우리 강단의 말씀을요, 이번 주에 정말 깊이 누려보셔야 돼요. 깊이 묵상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버리고 있는가?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기에, 나누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내가 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특별히 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그 내용만이 전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증거거리인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들이나 얼마 전에도 SFC라고 한때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그 기독교 선교단체가 지금 이렇게 문을 닫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너무 낭비되어지고 전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본으로 세우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 많은 선교단체들이요, 지금을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위기다. 기독교의 위기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했던 교단과 교회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후대들이 모이지 않는다. 예.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 교회들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막 최신식 악기를 들여다가 막 찬양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희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이 최근에 저한테 막 그 어리광을 많이 부리고 애교를 그렇게 부려요. 저 끝에서부터 막 사랑한다고 달려와서 껴안고 뽀뽀하고 얼굴을 막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 보다가 너무너무 막 좋다고 막 얘기를 해요. 아빠가 좋아 얘기하는데 가까이 한참 뜯어보더니 아빠 얼굴 정말 크다 이래서 그때부터는 막 수염도 만져보더니 가까이 안 오는 거 있죠. 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전도라는 여정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중직자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내 여정이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예, 그리고 저도 불신앙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아,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구나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갱신이 필요한 건데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고 말씀이 은혜스럽고 막 했는데 가까이 들어와서 시스템 속에서 뜯어보고 나니까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맞춰주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시스템이 부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무너질 만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 마치 도은이가 가까이 와서 제 실체를 본 것처럼 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굴 크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살 빼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도은이가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커도 수염이 자라도 저분은 내 아빠야.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 본질을 놓치면 다른 것과 계속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돼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본으로 세우시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도서는요. 바울이 전도운동을 하는 중에 자기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를 에베소로 보내고 또 이 디도라는 제자를 그레데라는 섬에 보냈어요. 근데 그레데라는 섬에 사실 교회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타락한 모습이었고 사실 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게 다 맡겨져 있는 상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 누구라도 좀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가면서 그 섬을 살려라, 지역을 살려라 해야 되는데, 혼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배 현장에 누가 있던가요? 나 혼자죠. 가정에, 물론 동역자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가정들이 나 혼자서 그 믿음의 시조로, 믿음의 그 깃발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순간이에요. 그런 디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섬을 이렇게 이렇게 살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디도서입니다. 중요한 건 3장까지밖에 없어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각자의 현장에서 이 디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사실 결론은 나왔습니다. 본을 보이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바로 보아야겠습니다. 크레티죠. 이게 그레데 사람 같은 사람. 그레데라는 섬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빗대서 야, 이 그레데 사람 같은 놈아,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 그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어. 여기 보면은 거짓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 중직자들까지도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있죠.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사기를 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굉장히 무질서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니까요. 이들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고 가정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걸 서로 몰라요. 이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젊은 남자, 여자를 지칭해가지고 직접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젊은 남자, 여자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복된 삶을 살고 갇힌 삶을 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예.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저는 동성애라는 게 굉장한 영적인 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많은 위정자들과 또 정치, 경제, 문화의 사람들이요, 그걸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 있죠. 마치 새로운 문화인 것처럼. 뉴에이지라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뉴에이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까지 거기에 편승해가지고요, LGBT, 예,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걸 LGBT로 요약해가지고 이들을 미는 거예요. 그 맨하탄에서 일하시는 한영석이라는 집사님이 포럼을 올리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전 세계 10% 이상의 사람들이 맨하탄에 늘 몰려들어서 회의할 때마다 같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동성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LGBT. 이걸 가지고 돈이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업들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무질서. 이게 영적으로 병인지 아닌지도 지금 분간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또 류광수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짐승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가치가 뭔지 모르면 진짜 나를 위해서 짐승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당시에 그레데 섬은 그리스도에 속한, 그래서 그리스 신 중에서 제일 최고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 그래서 좀 쪽팔리지만 교회 장로님들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해놓고서요 제우스 얘기도 같이. 저 옛날 얘기인데 제가 그 해광교회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제가 늘 무서워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밤에 휘파람 불지 마, 이렇게 늘 제 삶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무서웠어요 그분이. 그게 말이 됩니까? 미신 아니에요. 오래된 미신인데요. 그게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도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도. 마찬가지로 우상에 대한 얘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이 깊은 우상을 빼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고백하고 그 엄청난 찬양을 고백하면서도 자기 산업, 자기 가정, 자기 미래 이야기할 때마다 육신적인 얘기 던져가면서 자기 우상 쏟아내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요. 교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의식만 남아있고 예배를 드릴 뿐이지 아무도 그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아니 교회도 믿고 제우스도 믿고 그럼 못하러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종교통합주의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 모든 신이 하나다.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결국 신은 하나다.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종교다원주의. 오직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겠는데 그레데 섬이 이런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런 현장도 사실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기껏 기독교인 만나봐서 보면은 다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예. 제가 차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제가 자주 가던 곳에 가서 이렇게 고치려고 했더니, 많이 고장났네요. 이러면서 조금 있다가 견적을 뽑아주는데 100만 원이고. 그런 돈이 저한테 없고 그래서 당장 못 고치고 이제 이렇게 좀 더 보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그런 곳에 갔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그럼 점검해 볼게요. 조금 있다가 100만 원은 저건 좀 그렇고 한 3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얘기하시고서 본인 돈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뭐 사역하시는데 자기가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면서 그냥 고쳐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00만 원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야, 교회에다 요청을 하기도 그렇고 이 귀한 헌금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너무 싫고 막 제가 자동차 관리를 너무 못한 거에 대한 막 자책감부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1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만나니까요. 그 전문가, 진짜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전문가를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거 있죠. 해결까지 됐어요. 왜 세상에다가 나를 점검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건 돈 벌어야 돼. 노후를 준비해야 돼. 자녀를 잘 키워야 돼.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요. 내 인생을요. 계속 옥죄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게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디도에게 그들을 살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단 말씀에서 이 땅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교회 문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왜냐? 교회가 한 지역과 한 현장에 정말 모델로 서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 빛을 발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개혁입니다. 죄송합니다. 개혁. 성전 개혁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기에 앞서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흑암도 깊고 문제가 많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손을 대야 될 건 어디냐? 우리 교회고 우리 나 자신인 거겠죠. 믿음 가진 나 자신. 거짓 신앙을 제거하는 것.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표현했는데요. 이들이 뭐를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 포경수술 다 했거든. 너는 안 했잖아. 너 진짜 구원받으려면 포경수술까지 해야 되라고 얘기했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할례, 중심의 할례, 영혼의 할례가 지금 고백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 사상에 가득해가지고요. 너희들 우리처럼 구원받고 싶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자기들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할례를 실제로 행하기도 하고 얼마나 신앙의 손해인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우스라는 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신까지도 언급할 만큼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개혁하라고 한 거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도록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라고. 모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델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못 입습니다. 예, 모델은 디자이너가 주는 옷을 입거든요.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방법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만 입는 자. 여기서도 보면은 그 본이 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3절. 그래서 뭐냐면 이 불신앙을 선동하는 자들을 제거하되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큼의 모델을 한 명이 제대로 세우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 가정이 무너져 있었고 교회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델, 그런 가족을 만들어봐라. 예. 믿음 가진 자들을 결단시켜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저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도전시켜라.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 감독관들,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의 장로님들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서 말씀에 올인한 자들이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있는지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어떤 전도의 막 특별한 전략, 너는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않고요. 모델로 서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함께 그 분명한 언약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사는 그 복된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본이 되고 싶지만 많은 부분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될 때가 있고 불신앙의 거리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뭐지요? 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박스 줍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박스 확 날아가서 도로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가 차로 길을 막은 다음에 박스를 주워드렸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또 내리셨어요. 돕겠다고 이제 내리신 건데 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아이고 착한 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그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아저씨를 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전 정말 선의를 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볼 때 제가 그분을 친 줄 아는 거죠. 박스가 흩어져 있고 할아버지가 막 힘들어하시고 하는 걸 보고.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 그분은 과정을 못 봤거든요. 그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별 말 안 하고 그냥 정리하고 왔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 관점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 엄청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상처 하나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모델로 서야 마땅하고 저의 현장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마땅한, 나눠줘야 마땅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속게 돼요. 이 가정의 모델은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 가정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거에 대한 거였다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거. 특별히 11월에 있을 임직식을 두고 우리가 임직자 훈련을 갔습니다. 이번에 지금 위원장 또 부위원장 이렇게 위원들이 다 세워졌는데요. 지금 함께 명찰도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등록하셔서 우리 꼭 44명에 속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명찰 가지고요. 제대로 훈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필수고요. 예, 필수고. 대신 국장님들은 3만원 내고 필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모든 중직자분들은 다 참여하셔가지고 새롭게 내 인생을 정말 본이 될 만큼 세워봐야겠다.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청년이 지난주에 고백하는데 자기 업 현장에서 자기 어떤 직원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다가가서 뭔가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자기 타로점 봤는데 너무 좋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현장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 앞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왜 저러지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델로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모델로 설 수 있습니까?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본의 모습을 갖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사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모든 전도운동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이죠. 아무리 류광수 목사님을 비롯한 날고 기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요, 강단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으로 모델로 세우실 수가 없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오직 강단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델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임직자 훈련 주제가 뭐냐면 임직자 훈련의 주제가 24, 세 가지 교회 24 교회 시스템을 위한 중직자. 좀 길죠? 네. 세 가지 교회 시스템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4시간 계속해서 활발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중직자, 쓰임받는 중직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디도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모든 세상 앞에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을 각 가정과 각 교회에 세워라, 이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하냐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가 먼저 24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내가 내 24시간도 주체를 못하는 상태면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현장을 돌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씀 놓친 채로 내 삶에 집중하면요, 정신없이 하루가 가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24시간을 쉽게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왕의 집무실이 곧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였어요. 자신이 많은 걸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집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곳을 정해놓고 하루 세 번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본으로 세우사 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딜 가도 핍박을 당하니까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그 처참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굴 밑에 그 카타콤이라는 그 땅굴을 예배 처소로 삼고 기도의 처소로 삼아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잘못된 불신앙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본으로 세우사 로마를 뒤집으셨습니다. 교회 24시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도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야겠다. 뭐냐? 237 나라. 모든 민족을 품을 만큼의 그릇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 특별히 마음이 병들어서 늘 불행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치유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 24시대. 렘넌트를 믿음 안에서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이기도 하고 렘넌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런 24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갖춰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일에 누가 우선되어야 되냐? 내가 24를 누려야 그 사람을 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야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현장까지 현장 24 시스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디도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세운 그 교회가요 결국에는 그 지역을 다 살리는 거 있죠. 근데 그 도전이요 막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뭐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 한 사람 가정과 교회 한 사람이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본으로 세우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 24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24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에 너무 쉽게 나와 있습니다. 버림, 누림, 나눔. 이 세 가지. 저는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24시간 작업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집중할 거 집중하며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누림은요 맡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얼만큼 맡기느냐 누림이라고 하면 아 내가 얼만큼 평안하냐 지금 문제가 많이 해결되느냐 초점을 잘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을 만큼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수 있는 거 그게 참된 누림이거든요. 이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기도 속에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제일 멋진 말이 선점이었어요. 선점.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선점되어 계십니까? 먼저 딱 점령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점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30일 이날이 세상이 말할 때 할로윈 데이지만 우리에게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지금 온 나라와 또 뭐, 특별히 놀이공원들은요 할로윈 축제한다고 난립니다. 호박에다가 막 귀신 모양 해가지고 이상한 거 쓰고 다니고 예. 온 유치원과 학교들이요 그것 때문에 난리. 우리 레멘트들과 우리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이루셨는지 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우리 깊이 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또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